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도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 살이보다도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더 즐겁고 기쁘다는 것 오늘도 말씀에서 다시금 확인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청년 때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저를 아주 난감하게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저보고 뭐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거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자, 그 설교만큼 저를 힘들게 한 게 없습니다. 참 난감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교회들마다 그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한다거나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거나 아니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자 이런 거, 또 아니면 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자 이러한 그 내용과 주제들은요 계속해 등장합니다. 이 사실 그 청년들에게는 그런 내용들이 뭐 그저 하나님 믿으라 이런 것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런 말보다도 뭔가 좀 더 관심 주제가 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뭔가 힘을 주는 것 같고 또 세상에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뭐 그런 기분을 주는 면에서는 뭐 예수의 십자가 이런 것보다는 어떤 그런 그 사명적인 그런 주제 그런 내용들이 뭔가 좀 청년들이 마음을 끌어갈 수도 있죠. 그래 우리 교단도 청년 수련을 해마다 하는데 그때마다 주제를 보면은 똑같습니다. 무슨 비전을 가져라 그런 거 아니면 21세기 청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몽땅 이 시대에 있어서 뭘 하자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겁니다. 근데 믿음이나 십자가에 대한 주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해마다 그런 수련회를 하지만은 결국 남는 건 뭐냐는 거죠. 남는 건 뭐냐. 수련회를 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잠자지 말고 깨어나자 이렇게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은 그 순간에 내 속에서는 그래 내가 잠자지 말아야지 깨어나야지 나도 빛을 발해야지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건 사실이죠. 근데 그게 다 끝나고 나면은 도대체 내가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돼버립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 기도하며 결심은 했는데 막상 생각해 보면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세상에 빛이 되어 소금이 될 것인가 막막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 그런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렇게 설교한다면 들을 때에는 야 그래 맞다 세상을 내가 변화를 시켜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다 생각하지만은 막상 그래 한 변화시켜보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세상이 변화될까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해 보면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라 이런 말이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말이나 뭐 소금과 빛이다라 이런 말처럼 공허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들을 때는 뭔가 힘이 나는 것 같고 내가 해야 될 게 가득 찬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는데 막 결심이 생기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알 수 없고 길도 없이 그래서 그냥 말로만 끝나버리는 이런 것들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없고 또 길도 없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한테 그분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걸 들으면은 전도사님 저도 이제 뭐 좀 빛을 바라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 되시오. 그거밖에 없습니다. 목사 되고 신학교 그래야 됩니다.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는데 그러면 다 그럼 다 목사 되란 말이냐 또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어쨌든 목사가 되긴 됐는데 제가 뭐 아무리 설교 변화 안 됩니다. 변화된 구조도 못 받고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을 변화시키자 뭐 이런 그 말들처럼 참 무게 없는 중심 없는 그런 말도 없다고 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을 변화시키자 뭐 소원과 빛이 되자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주로 어떤 사람을 생각이 되냐면은 이제 두려의 마을의 김진원 목사님 그런 분들 또 다일공동체의 최일도 목사님 같은 분들 아니면 노벨 평화상 받았던 그 테레사 소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이 나 그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이제 세상에 영향 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빛과 소금을 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사는 걸 보면은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고아원에 가가지고 자원봉사를 합니까? 아니면 노숙자를 위해서 점심을 대접하고 있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구제를 위해 헌금하는 것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판국에 뭐 세상을 변화시키고 소원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나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요즘 그 교회들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 봉사한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기는 해요. 노인들을 초청해가지고 밥도 막 주고 이제 고아원 가가지고 자원봉사도 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해야만이 빛과 소금이다. 그런 것들을 해야만이 이게 교회다운 것이다. 안 하면 교회답지 않은 것이다. 이리 생각한다면은 그건 잘못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그런 것으로 설명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을 바란다 이런 얘기들을 세상에서 남들 눈에 확 띄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건 잘못된 거 이건 잘못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해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평범하게 그저 가정일 하면서 직장 다니고 아이들 키우고 살아가는 그런 내 생활은 뭐 소금과 빛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뭐 시시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그것이 바로 빛을 바라는 것이고 그게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막 붙들어가지고 그를 설득해서 살을 확 바꿔버리는 것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바로 이건데 우린 자꾸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자꾸 변화시켜야 되겠다 저 사람과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리 생각하는 게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담당이 아닙니다. 그 일을 맡은 담당은 따로 있죠. 누구냐?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나가 변화시켜봐 이것이 아니고 우린 단지 신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 그게 바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을 가지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산다 이런 평가들은요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한다면 결국 나보다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 앞에서는 기죽는 것밖에 우리에게 올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김진홍 목사님의 삶이 더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은 저의 삶이 더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따져보면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조그만 교회에 설교하고 있는 그런 저보다도 김진홍 목사 같은 그분의 삶을 더 가치 있다 이렇게 평가하더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은 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일을 많이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김진호 목사님 그분처럼 막 공동체를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해야만이 믿음이 있다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는 이 사실이 명심이 돼야 돼요. 누가 무슨 일을 했건지 간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차별되어 받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네가 공동체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고 너는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처럼 못 산다 그렇다 해가지고 기죽을 일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은 세상에 가난한 어머니라 이렇게 불리는 테레사 소녀 제가 말씀을 드렸죠.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았던 그분하고 산골 총부석에서 농사 치우면서도 예수 믿고 사는 할머니가 있다면 그분하고 누가 더 가치 있는 삶이냐. 우리가 볼 때는 테레사 소녀 그분 쪽이라고 말입니다. 산골 총부석에서 그 할머니가 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해본다면은 테레사 소녀 같은 그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하겠느냐? 주님도 그렇게 보시겠느냐? 우리가 그걸 좀 따져보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뭘 얼마나 했느냐? 그걸 가지고 삶의 가치를 차별하겠느냐?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나를 믿었느냐 하는 것. 이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았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쓰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것이죠. 제가 그분들의 삶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을 절대로 시시하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삶도 절대로 시시하게 보지 마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테레사 소녀 그분처럼 노벨 평화상 꿈도 못 꾸 근처도 못 갈 그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삶이라면 절대로 시시한 것도 아니고 가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어지는 게 뭐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질까 이건 하나님이 담당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뭘 했느냐 이걸 물을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걸 묻는 게 최선이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지도 못하게 하셨는데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마게도냐 빌립보로 보낸 것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까지 바울을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인도하시는데 거기서 되어진 일이 뭐냐? 루디아 한 사람, 루디아라는 여자 한 사람하고 간수 한 사람 믿게 된 것 그 일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루디아란 여자가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14절 보면은 그러죠. 두아디라 성의 자조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 다니다가 강가에서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여러 여자들 중에서 루디아란 여자가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된 것이 루디아 자신에게서 일어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루디아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자기 마음을 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거기 있었던 모든 여자들의 마음을 다 열지 않고 이 루디아 한 사람 마음만 열었냐?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사람 말고 모두 다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의 말 청종하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이왕이면 한 사람만이 아니고 거기 모인 사람 다 열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일어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항상 내 생각을 기준해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보다는 이기도 낫지 않겠습니까? 그 한 사람 말고 여럿을 하는 거 이기도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불만을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실 것은 하나님께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을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몇 사람이냐? 이거 생각지 마세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는 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도 세상 모든 사람 다 믿게 하기 위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백성 그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내 생각을 더 중요시하고 자꾸 앞세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거고 기쁨되는 일이라면은 누디야 한 사람뿐이 아니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 마음을 열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빌립보의 모든 사람 마음을 열어야 되고 그 더 나아가서는 세계 모든 사람 마음을 다 열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열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빌립보에서 하나님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왜 한 사람뿐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건 아니 우리에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루디아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바울의 다른 길을 다 막고 빌립보로 보내고 바울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바울 편에서 딱 되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 고작 한 사람 때문에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까? 이런 불평할 수 없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내가 몇 사람을 전도했느냐? 이건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도구의 주지에 나를 이쪽으로 이렇게 써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쓰시는 그곳에서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가지고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내 부모보다 먼저 믿게 하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다른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나를 준비하신 것이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이 결코 시시하지 않다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절대로 시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날마다 하는 게 밥하고 애 키우고 부부싸우고 하면서 직장에서 일하는 게 전부라 할지라도 그걸 절대로 시시하게 보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만 산다면 그건 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치 있는 삶이죠. 하지만은 밥하고 애 키우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가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면 절대로 그것은 시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하는 일을 하겠는고 이렇게 묻지를 마세요. 다시 말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내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다른 사람 마음을 열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은 많이 전도하라 그런 말씀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귀를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 복음 말씀을 쫓아 살아가라. 이게 전부죠. 복음을 따라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많이 전도하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또 전도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들으면 안 되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다가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 입술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전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삶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누군가의 마음을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삶이 이끌려가고 있다. 이걸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도 우리 김유만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집사님의 삶도 하나님에 의해 이끌려가는 그런 삶인 것이거든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뭐 돈 받을 길에서 오셨다는데는 그 몰랐는데 들어보니 돈 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안고 있던데 보니까 돈 받으려고 내리셨다. 그래 앞으로 집사님이 누구를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혹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집사님을 다시 바다로 가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쪽에다 바다 쪽에다 어떤 일을 예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잠시 내린 거 들어보니까 또 우리 조 집사님 아들을 또 도우라고 잠시 내리게 하셨다. 얼마인지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사님이나 저나 우리나 항상 필요한 것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누가 보건 안 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자, 따라가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는 모르는데 그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는 하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게 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과 어려움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것, 그게 귀한 전도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말 한마디보다 귀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건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출발이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걸 보면 또 바울이 역시 위대한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한 사람 전도했지만 그 한 사람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지 않겠는가?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바울이 루디아를 전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점찍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바울은 그냥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루디아 마음을 여신 것이죠. 그리고 그 루디아를 시작해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바울은 그런 결과를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다만 나중에 바울이 되어진 일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했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바울의 계획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언제 어디서건 누가 보건 안 보건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도 우리의 의지와 내 계획과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되어진 일로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동안에 인터넷에 그 설교를 계속 올리면서 많은 사람부터 그 편지를 받습니다. 제 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편지를 많이 받곤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랬습니다. 내가 모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기회라고 하는 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게 기회입니다. 아이를 주신 것도 기회고 지금 남편을 만나게 하고 아내를 만나게 한 것도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기회에서 신자답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준 기회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도 어렵고 힘든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만드신 기회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또 기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누군가의 마음을 열 수가 있고 또 믿음이 약한 형제를 돕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어떤 삶에서도 믿음으로 살기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 여전도의 헌신 예배할 때마다 루디아 얘기가 단골로 많이 등장을 해요. 루디아가 여자였는데 빌립보교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자를 더 높이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본문은 그런 의미로 이해할 게 아닙니다. 여자는 분명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빌립보교회란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마치 가루 스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한 사람을 별것 아닌 것으로 보지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내가 복음으로 살고 믿음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우리 욕심일 뿐입니다.
많이 믿게 하겠다. 이것 우리 욕심일 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요, 아무리 신앙으로 살아도 그것 보고 누구 하나라도 변화되고 예수 믿는 그런 모습을 평생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네, 이런 생각하는 게 잘못입니다. 대개 여자들이 그 안 믿는 남편을 믿게 하려고 할 때에 내가 이렇게 믿음을 잘 보여주면 나한테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그건 헛된 꿈입니다. 참 헛된 꿈이. 그렇게 해도 남편은 안 믿는다. 내 행동을 가지고 믿게 해보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다시 말하지만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내 행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누굴 믿게 만들겠다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실망, 포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해도 안 되네. 아직 하지 말자. 나만 손해보나. 이게 될 수밖에 없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앞서 부른 바 내 몫입니다. 내 몫이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그저 나는 그렇게 살아갈 뿐이죠. 나는 믿음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기회가 되어가지고 남편이 마음이 열리고 믿게 될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렇게 여기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떤 자리에서건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고 넌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줬으니까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환경, 형편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믿음으로만 부지런히 살아가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 결과는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내 할 일은 어떤 자리에서건 하나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주의 마음을 드러내고 나누는 것이다. 그게 내 할 일이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은 말씀도 전하세요.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아무도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만든 결과죠.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라는 거 다시 꼭 기억하시고 그 일에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사명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믿음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깊이 돌아보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건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모든 걸 주께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도구로 쓰시고 기회로 삼아서 누군가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누군가를 주께로 부르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믿음으로 살게 온 힘을 다하고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내 사명이라는 것, 내 할 일이라는 것, 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내가 보면 그 자리에서 보이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만 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용화 집사님 또 먼 길을 떠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예배와 준비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 다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집사님 항상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모습만 드러낼 수 있도록 더욱더 그 믿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그 심령도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